이번 주에 민수기 읽게 되는데요. 민수기를 읽는 꿀팁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하면 두 가지를 딱 생각하셔야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머릿수를 센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시작부터 인구 조사로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민수기가 총 36장인데 26번째 장에 가면 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게 되는데 목적은 전열을 정비하는 겁니다.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서 도대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세봤더니 한 60만 됐습니다. 전체 그 사람 수는 엄청 많겠죠. 그 다음 이제 광야를 방황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에 또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간 거죠. 이때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역을 분배하고 땅을 나누기에 필요한 모습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숫자는 거반 비슷합니다. 자,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은 거의 다가 원망과 불평의 사건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많이 하는지 자기가 자세히 읽으면서 살펴보니까 아주 자세히 보면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크게 보면 그거보다는 숫자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요약인데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면 그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탐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금 연결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성경은 원망과 불평에서 비롯된 탐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이게 우상 숭배를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장소였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갈 길도 분명하지 않고 늘 자원도 부족하고 내일 일이 불안한 곳이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맞이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광야의 시간들은 우리 인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시간 이것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받는 것과 반대 방향에 있는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들을 채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메추라기를 이제 얻는 그런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좀 달라고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죠? 두 글자인데 만나를 주셨죠. 이 만나가 제법 괜찮아요. 오늘 본문, 오늘은 이제 성찬주일이라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본문을 좀 더 넓게 잡지 못했는데 이 본문 보면 이 만나가 꿀과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꿀과자. 만나를 이렇게 절구 찌어서 과자처럼 만들어서 뭐 건빵과 같이 오래 가지고 다닐 수도 있었고 그게 재료가 어땠는지 약간 꿀맛이 나는 과자였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질린 거죠. 그래서 고기 좀 달라고 그랬어요. 고기 좀. 고기가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빵만 한 3주 먹고 지냈으면 고기 생각 안 나겠습니까? 빵만 3주 먹고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 프라이드 치킨 그 굽는 냄새가 코를 탁 자극할 때 그것도 밤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리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고기 달라는 사건이 아니라 원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가 탐욕인데 34절을 봐주시면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라입니다. 발음하기가 어렵죠?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뭐 어떤 백성들이요? 욕심낸 백성. 탐욕 사건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원망과 불평이 탐욕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 우상 숭배로 발전합니다. 우상 숭배는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됨에도,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야 됨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곁길을 보면서 옆길로 살살살살 나가는 곳, 그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요란한 요식을 행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다른 곳으로 딸려가는 이런 현상을 우상 숭배. 또 여러분 이런 말씀도 아시죠?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이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민수기 11장 피신 분들은 1절을 보시면 좋고요. 자막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니 백성이 악한 말로 뭐합니까?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내려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건 이제 다른 사건인데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그 말이 어떻게 져요? 악한 말로.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악한 말뿐만 아니라 이건 독한 말이기도 해요. 그게 쓴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좀 심하게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치유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을 없앨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없는 사람에 속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이렇게 제가 한 일을 후회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곱씹는 형입니다. 아이, 그때 그러지 말았을걸. 그게 자꾸 떠올라요. 에이, 그때 그러지 말았을걸. 이게 자꾸 이제 떠올라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여기서 껄 하는 거 있죠. 껄, 후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걸. 그런 일이 나에게 안 생겼으면 좋았을걸.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걸. 이 껄 하는 게 후회란 말이에요. 이 껄이 자기를 향하고 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게 좀 자기 비하는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악성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남을 향하기 시작한 순간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불평이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 이때 독한 말,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를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요, 이 인구조사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38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를 분류해보면 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한 거를 들으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부족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물 주셨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안 주시지 않아요.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그 내용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바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악한 말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처벌하십니다. 교정하셔요.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이 난 사건은 길 때문에 생겨요. 길을 가는데 아, 좀 지치니까 빨리 가고 싶어. 아, 근데 둘러가재. 그러면 원망과 불평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요, 친구나 부부 사이도 일어나요. 아, 이렇게 하면 빨리 가는데 자꾸 둘러가재. 그러면 이게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또 막상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보니까 그곳이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아, 척박해.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래서 그때 원망과 불평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돌아가자 우리 막 이러는 거죠. 아, 우리가 차라리 종살이 하던 때가 낫다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리더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옮겨지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불만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우리 삶에서 줄여야 됩니다. 없애면 좋겠죠. 근데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줄이실 수 있는 성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망하게 하는 탐욕으로 발전되고 결국 우상 숭배로 발전된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아, 보니까 제가 봐도 고기 먹고 싶은 마음 자체는 그 괜찮아요. 그런데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과 불평을 조직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원망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원망이 있는 사람과 겹쳐지면 둘이 의견이 투합해서 불평을 털어놓는 겁니다. 이 불평은요, 아주 그냥 쑥쑥쑥 퍼져나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불평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단언하십니다. 당연히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광야에서 몇 명이나 있다고요? 최소 60만 명 곱하기 3을 할지 4를 할지 5를 할지 6을 할지 여러분 형편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최소 60만 명, 아 200만 명 최소 그 사람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명한 표현을 쓰셔요. 여호와 손이 짧으냐? 여호와 손이 짧으냐? 여호와 손은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바다, 지중해 바닷가겠죠? 바다에서 메추라기 떼들이 쫙 오는 거예요. 그 메추라기 떼가 지면에 이렇게 다 쭉 그 앉혔는데 이건 이제 메추라기 고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메추라기 잘 생각이 안 나면요, 배고픈데 치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치킨 덩어리들이 잘 굽어져가지고 사방에 널리는 거예요. 널려 있어요. 얼마나 널려 있는지 약간 전체가 다 이 고기 덩어리예요. 높이도 한 이 정도 이렇게 쌓여있대요. 자, 이제 다 나가서 저 고기를 취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몽땅 나가서 고기를 취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였냐면 종일, 종야,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종일. 그러니까 뭐 저거 정확하게 제가 판단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어쩌면 이게 아마 36시간일 가능성이 있죠. 종일, 종야, 종일. 뭐 한 36시간까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아마 능력 있는 사람 안 자고 모았던 것 같아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얼마? 열 호멜이라. 열 호멜이 얼마만한 양이냐면요, 2리터짜리 물 여러분 아시죠? 상상 2리터짜리 물. 2리터짜리 물 12개 100배 무겁죠? 여러분 남자 장정도 2개 양손에 들기 만만치 않죠? 예, 2리터가 1000개 있으면 열 호멜이랍니다. 상상이 안 가죠? 정말 사람이요, 독하게 모은 것 같아. 종일, 종야, 종일 해가지고 그냥 끌어모은 그 양이 최소 모은 사람이 그 정도 모았다는 겁니다. 대단히 많이 모았죠. 자, 이제 원망하던 사람이 원망하던 그 상황이 해결되도록 풍성한 양의 고기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33절에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씹어서 넘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처단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욕심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서 무덤이 되는 겁니다. 자, 다소 우리에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기꺼이 주시고 주신 다음에 먹기도 전에 왜 이들을 처단하는가? 아니, 이들이 처단할 만한 잘못이면 아예 주시질 마시지 왜 고기는 주셔서 그 고기를 취하게 한 다음에 먹어서 입으로 넘기기도 전에 이들을 처단하셨는가 하는 거죠.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탐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드러난 얼굴보다 숨겨진 얼굴이 더 문제입니다. 탐욕은 드러나서 아, 저 사람 참 욕심사납다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이 더 무섭습니다. 탐욕의 근원은 뭐냐면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인데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 가운데 더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미국의 옛날 이제 대표적인 부자죠. 락커펠러한테 엄청난 부를 소유하니까 기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얼마나 더 가지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게 인간 가운데 있는 탐욕으로 발전하는 요소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께 불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메추라기를 내가 주겠다. 그래놓고 하나님 마음에는 이들이,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없이 그 고기를 취해서 정신없이 먹으려고, 여러분 이때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일, 종이야, 다음날 종일까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 고기를 취하던 이 사람, 자기네들의 욕구를 취하던 이 사람, 이 사람들이 그 고기를 가진 다음 어떻게 했겠어요? 정신없이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부모지간에, 자식지간에 서로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이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정신없이 자기 입속에 넣어서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왜 문제가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졌어요. 소출이 많아지니까,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니까 큰 창고를 짓고 소출을 거기다 다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편하게 지내자.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라고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재물을 취하면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내 자식이 갖지 않을까요? 근데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고 있었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에 성경이 주고 있는 명시적인 이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네가 너의 일에는 부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부요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는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주실 때 내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선한 일과 관련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립이 없이 그저 더 많이 끌어모아서 내 소유 안에, 내 지배 안에 두기를 바라는 것은 탐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탐욕이 숨겨진 얼굴이 뭐냐면요, 부유한 자들에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결핍한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결핍한 사람에게 그 결핍이 해결되어졌을 때, 그 해결되어지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싹 잊어버려요.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달라 그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손에 쥐어진 메추라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풍성해지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만족하는 삶의 영적인 습관을 꼭 들이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면요, 원망과 불평이 자꾸 일어나요. 작은 일로도 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그것 갖고 만족할 때 우리 인생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 안 하고도 그 안에 기쁨과 풍성함이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자막으로 보일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더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시지 않았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 대단하고 야곱 대단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삭은 이게 두 아버지 아들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인생이. 근데 이삭이요 제가 보니까 제일 부자였던 것 같아. 이삭은 소리 소문 없이 부자 됐어요. 소리 소문 없는 부자가 알부자입니다. 이게 천복을 받는 부자예요. 근데 이 이삭이 어떻게 부자 됐는지는 아시죠? 우물 잘 파요. 이삭이 갖고 있는 재주가 우물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 파놓으면 딴 사람이 와서 뺏으려고 그래. 줘! 그리고 옆에서 또 파. 또 나와. 또 뺏어. 또 줘. 더 큰 우물 나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탐욕이 없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많은 메추라기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처럼 반응했다면,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순간에 이야 물고기 이거 가지고 이걸 팔아서 뭐하고 이런 계획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쩌면 내 안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번이라도 드렸으면, 주시는 과정 내내 감사를 안 했다 할지라도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 한 번이라도 했었으면 저는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면 탐심이 우리 내면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서 탐욕이 자리할 수 없는 우리들의 건실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